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별로 이루어진 게 없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미래주의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미래주의를 믿는 사람과 대화해 본게 아니라 그 자체를 오랫동안 믿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전해왔고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는 먼저 이 예언을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분께서 직접 그 예언을 성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장 이 흉내를 잘낸게이그 세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톨릭 교황권의 예수회를 통해서 그 예수회 신부 리베라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예언서를 새롭게 이제 썼죠. 그리고 그 예수회는 그 세대주의 예언한 대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성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단이 지금 굉장히 그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그 세대주의에서 나온 그 베리칩이 마지막 짐승의 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제 게임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판 뒤집기의 명수시니까 이제 곧 뒤집을 날이 며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 세대주의는 실제적으로 다니엘 70주, 2300주야의 기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니엘 70주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0주의 마지막 한 주를 그대로 연결해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먼 2000년 뒤로 그 7년을 던져버려서 예, 이제 곧 머지않아서 그 환란이 이제 다가올 것인데 7년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비밀스러운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환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7년부 기안부 그 조약을 이제 그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 그 3년 반 전에 지금 그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 제사를 폐하고 그때 이제 온 인류에 엄청난 그 핍박을 주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고 이제 천년기로 들어간다. 대충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역사주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사실상 이 예언은 뭐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사실 복음하고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단순히 예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사실상 관계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세대주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 전 목적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그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였지 않습니까? 이 교리가 나올 때. 그때 복음이 유럽 쪽으로 해서 들불처럼 막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걸었던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고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를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 중에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하게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였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가 불법의 사람이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개신교인들이 개혁주의 신앙 그 올바른 가르침들을 잃어버리고 세대주의가 뭐 이제 또 누구 다른 분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 개신교 안에 흘러들어와서 지금 온 세상을 어둠 가운데 지금 잠들게 만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시만. 사실은 그 종교교육자들이 이제 1516년에 그 루트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알렸죠. 그러다가 그 종교개혁자든지 그 당시 때 많은 휘필더라든지 요한 웨슬리나 이런 분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고 했어요. 근데 1830년대 이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다시 미래주의의 그 신부의 그것을 정립하면서 그것을 스코필더 주석 성경으로 알리면서 그것이 대중화되어버린 거예요. 불과 1830년도니까 얼마 안 됐죠. 다시,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제수잇이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수잇은 종교개혁자에 대한 반종교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시 과거의 중세의 영광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이존 넬슨 다비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파송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수에서는 너무도 교묘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1830년부터 서서히 지금은 거의가 다 많은 교단이나 많은 교파와 상관없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실정이 되어버린 거죠.
네. 제가 그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과 미래주의를 믿는 사람과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온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에 나온 이한 이레 이게 이제 7일이 7년 대환란 그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성경 예언이 뒷받침하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그 다니엘 7장과 다니엘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3년 반이죠. 거기에 이제 그 성도가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두 가지 성경절을 들어서 이 7년 대환란의 근거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제 성도가 괴로움 당하죠. 그 다음 이제 또 여기 1290일을 사실 3년 반은 그 유대력은 30일이잖아요. 한 달이 30일이고 또 1년이 360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60일인데 129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하고도 한 1개월이 남는 거죠. 이 사람 표현하길 약 3년 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1335일은 3년 반하고도 2개월 반이 남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딱 7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 7년이 되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신 것은 이 기간은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7년 대환란에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그렇지.
약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충 성경 예언을 주시는 분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예언을 해석할 때는 성경 예언 해석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사실 한 이레는 7일이에요. 7일을 7년 대환란으로 해석을 할 거면 1290일도 1290년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1335일도 1335년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왜 그거는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약 3년 반이라는 게 나오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이레가 7년이 아니고 7일이라는 건또 어디서 나왔냐요? 저보고. 그래서 한 이레가 7일입니까? 7년입니까? 당연히 7일이잖아요.
저 7일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week라고 돼 있어요. 7로 된
일주일.
거는, 네, 7로 된건 무조건, 7로 된그 기간은 일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레를 쓰인 그 성경의 그 예를 보면, 다이 세븐 데이스, 어 위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일에는 분명히 7일이 7일인 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예언을 적용시키지 않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성경 예언을 적용시키면서 자기가 생각한 7년 대환란에 끼워 맞춰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세대주의가 주는 가장 폐해 중에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잠깐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세대주의는 환란 동안에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신성한 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오다가 그 실체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의문의 율법인 제사 제도가 그때 폐해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용속되고 이런 우리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그 기별이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성전을 왜 세우죠? 성전을 세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보이는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의 피를 밟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지금 영적 이스라엘 교회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보면서 역사의 시간표를 봐요. 철저하게 속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제수잇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적당하게 이렇게 딱딱 올려줘요.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의 아까 성전을 얘기했는데, 진짜 성전은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역사 속에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교회의 탄생을 이 예언서에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교회예요. 마지막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것을 상징 수라에도 상관이 없고 실제 수라에도 별 문제는 없어요. 예언에서.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14만 4천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진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이 마지막 역사를 끝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래주의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해본 경험들을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 성경 예언은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나 또 S단체나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자기가 믿는 바대로 우기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아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진짜 거듭날 때 이 성경 예언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올바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미래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볼 때 그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칩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대화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또 그렇게 믿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미래주의, 세대주의 중에서 미래주의자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부분 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류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 분류 중에 지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최근까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거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경제를 공부하면서 경제에 움직이는 주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떼어서 이게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리칩과 경제 부분과 종교 통합과 이 경제 주체를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저도 이게 사실은 이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우리 이제 이곳에 와서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아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는데. 사실 이번 우리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더욱더 완전한 이 제 마음속에 이 명확하게 아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실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볼까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미래주의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이지만 베리칩이 성경의 명확한 근거로 이 짐승의 교황이 주는 짐승의 표일 것이다. 혹은 국가단체가 주는 짐승의 표일 것이다. 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했는지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아, 성경구절 세 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개혁개정은 이렇게 되는데 킹잼스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미래주의자들은 킹잼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거의 개혁개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히 이 부분은 킹잼스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킹잼스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킹잼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안에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어로 한번 봐보자. 그랬더니 킹잼스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에서 보면 이제 전치사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혹은 어떤 물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내가 어떤 방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실질적으로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영어 성경에 그것도 킹잼스 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몸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것은 베리칩 말고 뭐가 있느냐.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딴소리를 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계시록 13장 이제 18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8절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 벌진지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숫자. 666이라는 숫자. 그런데 우리가 바코드가 또 발전돼서 베리칩이 됐죠. 그런데 바코드의 그 인식 번호가 베리칩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코드의 그 인식 숫자를 보면은 666,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666이라는 숫자가 맨 끝과 가운데와 맨 나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코드가 이제 베리칩으로 발전되면서 베리칩 안에 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명확한 짐승의 표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말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것 같죠. 예. 근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6장 2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16장 2절은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개혁개정. 킹잼스에는 아픈 흔대. 독한 흔대라고 나와 있고 개혁개정에는 독한 종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칼 샌더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칼 샌더스 박사가 누구냐면은 베리칩을 최초로 디자인한 사람이거든요. 이 칼 샌더스 박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것도 우리 검색만 하면은 뭐 사실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칼 샌더스 박사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베리칩을 디자인을 했는데 이 베리칩을 디자인하면서 봤더니 안에가 뭐가 들어가느냐? 그 베리칩에 충전기가 들어간다네. 베리칩 충전기.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이 충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튬 성분은 어떤 성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스턴 메디컬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베리칩에 리튬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몸이 이것이 만약에 몸속에서 부서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아주 독한 헌대와 종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종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몸에 남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카센더스 이런 박사가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독한 종기, 독한 헌대가 나타난다. 어우 이거 했는데 완전히 그냥 이거는 짐승일 거다. 그러니까 절대 받지 말아라 하면서 본인이 책까지 썼어요. 책까지 쓰면서 이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자기가 디자인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로 사실은 이거를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게 말씀하고 있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런 내용 갖고 아 이건 분명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네. 이거는 짐승의 표다. 근데 제가 명확하게 이 세 가지를 성경적 근거로 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시록 13장 16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 계시록 13장 16절에 이제 킹 제임스에는 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체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 근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영어 제가 성경이 약 25가지 종류의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어 성경이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봐서 그러면 다 인으로 표현이 됐는가? 그랬는데 킹 제임스 성경만 인으로 표현이 돼 있고 다른 모든 성경은 다 언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언으로 언이라 언하고 인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언이라는 것은 심볼입니다. 심볼. 어떤 상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손이든 내 안에 상징이 손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손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뜻이고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충성해서 내 생각으로 따라가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유독 킹 제임스에만 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언어로 돼 영어는 언어로 돼 있느냐?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에피라는 단어로 이게 이 전치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몸 안에 집어넣는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언과 인의 두 종류 해석을 모두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언을 더 주로 쓰는 걸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킹 제임스만을 놓고 얘기를 하지 말자. 이제 두 번째 내용에는 이제 계시록 10장 이제 2절 3절이 됐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는데 내 천사에게 큰 음성이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인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을 치는 것은 사람이 인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은 누가 친다고 돼? 천사가 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은 천사가 치고 짐승의 표는 사람 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 인식도 천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표 인식도 천사가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돼 있느냐?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임 안에 손 안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보면 쭉 가면서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도 누가 식별을 해요? 명확하게 천사가 식별을 하는 걸로 계시록 14장 9절에 천사가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표를 받게 천사가 심어주고 또 징벌도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사가 식별을 해서 징벌을 한다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66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사람의 수라고 이렇게 근데 이 지금 우리 그 베리칩에 들어있거나 바코드로 들어있는 이 수는 사람의 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의 수입니다. 컴퓨터의 수. 교황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뭐 영어로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예, 이 부분이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라틴어로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번역해 보면 666이다. 어? 그러면 사람의 숫자가 나와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베리칩을 짐승의 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명확하게 놓고 기록해서 본다면은 사람의 숫자, 아, 비카리우스 필리데 666, 이 숫자가, 아, 근데 교황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황 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한번 또 숫자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런데, 아, 조르제 마리오, 조르제 마리오거든요. 뭐, 호르제 마리오, 조르제 마리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름을 영문으로 이렇게 숫자로 환산해보니까 666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환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숫자 나오는데 이게 뭐, 이게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베리치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법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짐승을 이 경권이라고 사실은 이 해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짐승의 표는 베리치가 아니라 경권에서 나오는 어떤 이 하나님의 표와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저희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베리치비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독한 헌대라는 건데요. 이제 그 베리칩 성분을 분석을 해봤어요. 베리칩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베리칩 성분에 안테나와 칩과 캐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캐패시터라는 게, 캐패시터를 가지고 이게 리튬전지라고 하는데, 이 캐패시터는 이 충전지가 아니고 축전지거든요. 충전지하고 축전지는 아주 다릅니다. 축전지는 뭐냐면 콘센트예요. 콘센트 축전지는. 충전지는 뭐 리튬이온 이게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베리칩 안에는 축전지가 들어가 있지 충전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축전지하고 이 종기나 헌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지가 터졌을 때 몸에서 이게 종기가 나오는 거지 축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잘못 해석된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 독한 헌대는 어디에 나오냐? 천사들이 예, 천사들이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거죠.
천사들이 내리는 재앙이지, 어떤 몸속에 내가 뭐가 들어와서 그 몸이 이게 파괴가 돼가지고 나에서 독한 헌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명확하게 천사들이 첫 번째 천사가 주는 재앙으로 이게 독한 헌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저 스스로는 베리칩은 절대 짐승의 표가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도 훨씬 근거되는 건 이 교황청이 짐승이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표를 줄 수 있는 단체구나.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베리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왜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지, 또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왜 의혹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확실하고 치밀하고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좀 약간만 더 성경적인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 왜냐 지금 베리칩 얘기가 나온 게 이 손과 이마 때문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아, 손에 뭐 이식을 한다, 이마에 이식을 한다, 또 신체 부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야,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왜냐면 베리칩을 손과 이마에 이식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성경 예언을 해석하지 말고, 아까도 뭐 이렇게 미래주의, 뭐 세대주의, 뭐 과거주의 나왔지만, 이게 다 성경을 자기 그 틀 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자체가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짐승의 표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게 가보자고요. 보면은 성경 자체의 예언 해석에 대한 원칙이 다 주어져 있어요. 아까도 계산 얘기를 했지만 1일 1년이라는 에스겔 4장 6절의 원칙에 따라서 1일 1년으로 환산하는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짐승이 나와 있잖아요. 짐승 같은 경우 보면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은 국가나 왕을 상징한다고, 그 다니엘 자체에 짐승이 돼서 명확하게 또 성경 자체 해석이 주어져 있고, 또 이 짐승들이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물은 뭐냐? 계시록에도 보면은 물은 열국 백성 방언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어떤 힌트를 주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손과 이마의 표를 봤는데, 이 손과 이마는 뭐냐? 이것도 성경 자체 예언 해석의 원칙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 자체 찾아보면은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계명을 선포하시고 이걸 신명기 6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8절에 이 8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손과 이마는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징 부위인데 어떻게 사랑하냐? 아,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 마음은 이마입니다. 성품을 다해서 이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 오른손입니다. 내 힘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요한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과 이마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상징 부위가 바로 손과 이마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짐승의 표 아까 제가 초반부 얘기했지만 표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짐승의 표는 그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짐승의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가 손과 이마에 강요된다? 우리가 손과 이마에 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표해서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건데 짐승이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의 권위를 높여서 자신의 계명을 강요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짐승의 표가 손과 이마에 강요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벨칩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는 그 구절과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이 짐승의 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면 이 짐승의 표 이 문제는 경배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고 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짐승의 표와 경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짐승의 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손과 이마에 받으니까 베리칩이다. 경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그렇게 받으니까 베리칩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짐승이 내리는 거고 또 이게 경배 문제라는 것을 알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짐승의 법, 계명 이걸 강요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보는 것이
율법 전쟁이거든요. 계명 간에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은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쟁점은 결국 경배의 문제로 이제 이게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복음과 이 거짓된 복음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이 만든 계명의 전쟁 하나님이 제시하신 경배의 방법과 인간이 제시한 경배의 방법의 전쟁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표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짐승의 표는 짐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황권이죠. 그래서 교황권이 만든 표거든요.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럼 짐승이 준 표는 뭘까요? 그거는 일요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계시록 그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두뿔 가진 짐승이 용같이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단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말이 뭐냐? 일요일 법령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그 정치적인 미국의 정치적인 기독교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세력이 연합을 해서 법적으로 법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법이 생깁니다. 참 똑같죠? 그죠?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실제적으로 짐승이 만든 계명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건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치면 누구나 교황권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뭐 그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강제하는 법령이 미국에서부터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이 법령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제하는 법령이 세워졌을 때 그때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계명을 선택하느냐에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회복을 하고 지금 많은 세상의 흐름이 교황권이 만든 그 경배를 추구하지만 그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안식일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 참 뭐 짐승의 표 환란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요하고 또 무엇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될지를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그러면 언제 이런 그 짐승의 그 계명을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환란이 시작될까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우리에게 닥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종교 통합 요즘에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좀 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의 표 환란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짐승의 표 강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종교 통합 이 짐승의 표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강요가 될 거냐? 우리가 얘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짐승의 표는 짐승의 계명이다. 그것이 강요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은 필연적으로 종교 통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경배 시스템에 대한 그 테두리 안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환란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적 환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 통합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계시록이 예언하는 부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짐승의 표 환란 13장에 나와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 환란이 바로 이 종교적 환란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종교 통합을 이제 설명한 건데 전 세계가 종교적으로 하나가 연합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교황권 성경에서 짐승은 교황권을 얘기하죠. 이 그 용은 사단이고 이 사단의 들이자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적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에서 모든 종교가 그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표징으로 모이는 거죠. 바로 그 표징이 아주 교묘하게 어떤 대상을 성배하는 게 아니라 이 날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부처님이 있고 뭐 다른 종교는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종교가 통합이 되냐? 신들이 다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신들은 똑같다. 다 만물의 신은 똑같은데 이 하나의 표징으로 모이는 게 뭐냐? 날이라는 거죠.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권능의 표징을 하나님도 날에 두셨잖아요. 네. 안식일이라는 제7일 안식일에 창조의 권능을 두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을 날에 두셨듯이 이 사단도 마지막 때 종교를 통합하는데 자신의 권위의 표징을 하나님의 창조의 표징 위에 자신의 표정을 둘 건데 자신도 나를 만들어 섰던다는 거죠. 종교를 통합해서. 그게 불교든 힌두교든 뭐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아 너희들 신 그대로 믿어라. 뭐 거기 다 하나로 연결됐다. 하나님께로 연결됐다. 결국은. 근데 우리가 하나로 모이자. 뭐로 모이냐? 한 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우리가 전통으로 우리 유전을 세운, 교황권이 세운 그 일요일이라는 날에 우리가 모아서 종교를 하나 통합하자. 세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천연재가 물어닥치고 이 세상이 어수선하다. 이거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이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짓 경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겉으로 얘기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바꿔서 일요일로 바꿔서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경배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종교를 통합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일종의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함으로써 그 NCCK 즉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천주교가 서로 이렇게 한국 그리스도 신앙의 직제 협의회를 창립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 세례와 방언 세례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운동을 펼친 것이 우리가 1900년대 아주사 부흥회라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 그러면서 언사주의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펴면서 그래서 요즘은 세계적으로 신사도 운동으로 또 이렇게 전개되면서 거의 신사도, 즉 신사도는 사도행전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했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의 어떤 통합으로 몰고 가죠. 그렇게 하면서 한 그 단체, 즉 그 교황을 추대함으로써 왜냐하면 단체의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서 모든 이 그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즉 사단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구축함으로써 영원히 경배를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경배를 받게 했던 그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종교를 통합함으로써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그 술수로서 이 종교 통합이 그 종교 통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그것에 협조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WCC의 어떤 단체에서 분명히 이렇게 갈라지는 분리의 현상을 통해서 다시 지금 현대에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단 이 사이비 척결법을 이렇게 제정하자 종교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국가에다가 어떻게 하든 이걸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반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종교통합운동을 통해서 짐승의 표 반란으로 몰고 가려는 그 정책이 깔려 있다는 거죠.
조금 보충을 하면은 지금 최근 작년에 2013년도에 미국에 있는 주요 개신교단들이 로마 천주교와 세례 협정문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지금 5월 20일 날은 이제 직제 교회 일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직제 합의제를 이뤘거든요. 근데 그게 근거가 2013년도에 이제 세례 협정문을 체결함으로써 그 이후로 지금 점점 천주교와 개신교가 계속해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일치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세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아담의 원죄가 제거가 돼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가 제거가 되고 그 영혼에게 의가 주입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세례로 인해서 내가 죄가 사해지고 그러니까 교황이 주는
세례
그 이 세례를 통해서 옛날하고 똑같죠. 사실 면제 못받았던 시대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 의가 자기한테 의가 주입돼서 죄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을 합의를 하는데 이게 세례 협정문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근데 이게 미국의 이제 개신교가 북미주 개혁교회 CRC라고 미국 장로교회 PCUSA 그다음에 그리스도 연합교회 USS 미국 개혁계 RCA라는 이 기독교 그래. 개신교 단체가 이 천주교하고 지금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1월 달에 이 천주교하고 교회 이 개신교회 그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믿음이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올해 5월 22일 날 직계 협의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뭐 같은 신앙 속에서 친구 만들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이 내용으로 이 직계 협의제를까지 지금 현재 오게 된 상황입니다.
아, 이 종교통합이 그냥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특별히 이 나누어진 그런 교단 교파들끼리 기독교끼리 모임만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과 함께 완전히 그리고 또 다른 이슬람교라든지 모든 다른 종교들과 함께 이 통합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전통으로 만든 일요일을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여기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단체들은 사이비 이런 특별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통제하고 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실제적인 그 짐승의 교환란이 시작이 되겠죠.